바울은 이제까지는 자신과 빌립보 교회 간의 긴밀하고 애정어린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장래까지도 자신의 노임과 서로의 만남의 기대까지도 소망하면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들을 보내고 또 보낼 것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였죠. 그러나 이 3장에 오면서 이런 내적인 사랑의 관계에 흠집을 만들고 혼란케 하고 기쁨과 감사의 믿음 생활의 문제를 일으키는 밖으로부터의 유대주의의 잘못된 일꾼들과 반윤리적인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에 대한 경계를 강한 말투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부터 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는 복음 이전에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지적하면서 단순히 사례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율법으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간증하는 내용을 봅니다.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도덕만을 지켜가는 그런 정도의 율법주의도 문제이겠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회 규범을 팽개치는 반도덕적인 무질서가 되어서도 안 됨을 나머지 3장 말미에서 지적하게 됩니다. 결국 하늘의 백성이란 그 가치를 하늘에 두고 보다 신령한 것을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자신이 가장 사실적으로 경험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주지 못했음을 지적하는데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들리는 경험의 사실들을 낱낱이 들먹입니다. 어디에서나 심지어 과거에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도와 복음을 반대하고 대항했던 일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끝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잉태시킨 유대교가 언약대로 나타난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여겨지는 이 빌립보에 건전치 못한 유대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괴롭히는 사건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되는데 역시 그런 영향이 이 빌립보에서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각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안전한 신앙, 제일 안전한 신앙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자긍심으로 하는 것들은 잘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자긍심이 필요한 거죠. 확신도 없고 억지로 한다고 하면 더욱 힘들고 다른 삶의 전반에도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바르고 안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시작을 하면서 맨 먼저 끝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의미가 이제부터는 그 위에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갖는 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친밀감 있게 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 과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에 2장 18절에서 이미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4장 4절에서도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당부가 빌립보서의 주제 같은 권면이라고 말씀을 했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나 믿음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세상 일들이나 여기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한 신뢰와 기쁨은 모든 믿음 생활하는데 오는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겁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복음의 이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복잡한 이론보다는 기본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이고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교훈은 모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고 예수도의 죄를 위한 희생의 확인의 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서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저주로 죽음으로 떠밀려가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감사와 기쁨이 될 뿐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2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정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경계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삼가고 그랬는데 블레포, 보다, 알아차리다, 간파하다, 통찰하다 이런 의미인데 신약성경에 무려 132회나 쓰여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주의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내용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낱말이라는 겁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고 2절 상반절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도 주로 사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개 같은 또는 짐승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를 들어보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개는 진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못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을 개에다 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마태복음 7장 6절 상반절에 하셨습니다.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6절에 하실 때도 가나안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에 라는 반응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개들을 삼가고 라고 할 때 짐승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잠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용하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처럼 죄악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경계일 겁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랬는데 본래 쓰여진 의미에서는 악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처럼 만들어진 규범 속에 갇힌 채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거 바울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할례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빗댄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할례를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남자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율법에 경계한 살을 베는 이방 종교의 사람에게다가 비유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살을 베지 말고 중략을 했습니다만은 레위기서 21장 5절에 그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격하는 확신을 잃지 않는다면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상반절에 경계한 것처럼 신앙을 인위적으로 또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보이는 것에 그럴싸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경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몸에 새겨지도록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자르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이라든가 신명기 30장 6절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런데 이 말씀의 그리스 원문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런 표현이 서두에 나타나서 강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할례의 사람에게는 적어도 여기에 거론되는 세 가지 정도의 삶이 열매로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과거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거기에서 전혀 확신이나 기쁨을 얻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다음 제목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3절 첫 부분이죠. 이게 봉사라는 말이 라트리오,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인데 로마서 9장 4절에 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장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예배가 바로 라트리오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만들어진 격식으로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행하려 하는 율법조항을 따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반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제시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짐승같이 대우를 했죠. 변화받은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고백을 하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지만 7절에서 9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례파는 오로지 나를 놔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 마지막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는데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이것으로 대항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이죠.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같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신앙적인 두려움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그러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과 꼭 같은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마신 마치 이방 종교인들처럼 살을 베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육체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바울은 늘 지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그런 이유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를 잘라버린 할례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자랑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경험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그들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은 육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누려봤지만은 예수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완전수라고 하는 일곱 가지로 제시함으로써 저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4절에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별로 이름도 없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면 자신은 그들보다는 더욱 분명한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이고 그 외의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사역의 과정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걸 5절에 보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한 것으로 심지어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죠. 요한복음 7장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의식을 명령하신 대로 지킨 것에 대한 정통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맨 먼저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에 참여했던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어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죠. 본래는 형 에서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게 야곱이죠.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신은 개종하여 들어온 유대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가문의 계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바울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도 나면서 가졌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이죠. 세 번째로는 베냐민의 지파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자신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 하반절에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임에도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야곱이 그에게 자식을 낳아준 아내가 넷이었죠. 자식을 낳은 순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레아,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넷입니다. 이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두 번째로 낳아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사실은 창세기 말미에 기록이 되고 있죠. 특별하게 옷을 지어서 입히고 한 것들. 최초의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아마 이 바울도 개종하기 전에 사용한 이름은 아마도 첫 번째 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에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자손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8절에 보죠. 자기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한 형제는 어디서 낳았습니까?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외삼촌 라반의 밧단아람에서 열한 형제가 낳고 베냐민만이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 자존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제 5절에 또 그랬는데 사실 최초의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시족 간의 싸움으로 포로가 되어간 조카 롯에 잡혀간 일을 알리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창세기 14장 13절 상반절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 이브리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니까 다른 편에서 온 사람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명칭은 민족으로 불려지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려진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것에서 유래해서 불려졌던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누구보다도 약속을 인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직계자손, 즉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교를 만나고 더욱 분명해졌지요.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은 주로 성전관리는 사두개인들이 했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니까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의 아주 그 우두머리 같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3장 6절에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나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연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3절 보는 대로 사울 때의 구체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바울은 치우친 율법의 엄한 교육으로 인해서 복음을 정죄했고, 그러한 과거의 자신을 정죄하면서 지금은 이 빌립보의 침투에 있는 유대주의에 역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6절 하반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자신이 돌아보는 대로는 율법의 한 글자나 또는 구절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음을 자신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의는 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죠.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율법의 논증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확인함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자긍심은 예수도를 만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없는 수치들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고 저주가 되고 우리 지체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경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